사도행전 24번째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특히 빌립보서를 좋아하는데 빌립보서에는 주옥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4장 13절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4장 19절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말씀도 있어요.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신구약을 썸머라이즈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51년경에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인데 그 한 10년 정도가 지난 그 AD 한 60년도 초반에 바울이 로마 가택에 연금되었을 적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처럼 10년 넘게 꾸준하게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 말년에 로마에 연금됐을 적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아마 당시에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같아요. 이분이 이제 헌금을 들고 로마까지 그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에 대한 그 감사 편지인데 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바울 마음속에 아주 넘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이에요.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자신있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선언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죽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 그 말씀 같아요. 제가 바울을 이래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서에는 그 청년 시절에 얼마나 그 불 같고 칼 같고 참 그 아주 독하던 그 성격이 그 바울의 모습이 이 빌립보서에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온화하게 변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이제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30대 만나서 한 60대 되니까 참 예수와 함께 오래 살면은 그 세상에 어떤 그 과격한 그 독한 그 칼 같은 성격도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참 우리에게 우리도 참 성격에 모난 부분이 많은데 참 이런 걸 보면 희망을 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안디옥에서 전번에는 배를 타고 이제 이 사이프러스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게 1차 여행인데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시리아로 올라가서 거꾸로 들어가서 여기 더베가 전환점이었습니다. 1차 여행에 더베에 도착해서 여기 루스트라에 있습니다. 네, 루스트라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에베소, 이 남쪽으로, 이쪽으로 가시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대로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서진을 하는데 여기 루시아까지 와서 끝까지 다 갔으니까 아유 안 되겠다고 이제 비드니아로 다시 동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성령이 또 막으세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기 드로아라는 항구,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유럽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고 이게 마게도니아. 그래서 첫 성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 일행이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 외에도 아마 또 다른 동행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리스 북쪽에는 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빌립보는 BC 356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립, 빌립보라고 건설한 로마의 그 자치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성,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은 NIV로 번역으로 또 리딩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으뜸가는 중요한 도시를 말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많은 로마의 고급 장교들이 은퇴해서 살고 있던 도시고 또 로마 황제 시저가 아주 좋아하던 말하자면 아주 고급스러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딱 중요한 지점에 하이웨이가 있는 교통의 중심지죠. 그래서 이제 유럽을 복음화하는 부르심을 받고 이 도시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의 첫 단추를 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그 선교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 회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남자가 필요한데 10명의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도시니까 이 상업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업을 하는 종족이었으니까 여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자, 분위기도 여태까지 다닌다는 아시아하고는 전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생소한 곳에 왔어요. 유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어요. 이제 바울이랑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며칠을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유럽에서 맞는 첫 번째 안식일이 됐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곳이라는 이 번역은 이 다른 번역들이나 원어 쪽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전부나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할 곳이 아니고 유대인의 기도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요. 유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은 성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강가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게 성결 의식입니다. 이 전통이 지금도 캐톨릭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은 미사 드리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물로. 그러니까 강가로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뭘 보세요? 이제 바울이랑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던 자기네들의 그 규례대로 또 평소의 습관대로 했는데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드릴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가니까 거기에도 마침 하나님께 예배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생쯤하고 사세요. 레졸루션 같은 것 좀 정해놓고 사세요. 나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하겠다. 네, 올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기도하고 성경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읽겠다. 이런 룰을 만들어 놓고 이 생활 원칙을 정하고 지키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일에는 뭐 이유 없어요.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꼭 기도하고 이런 원칙을 세우고 따르다 보면은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습관 속에 습관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내용은 유대인의 그 원칙에 따라서 강가에 가니까 아 강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여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 강가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바울의 내용도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갔던 것과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못 갔지만은 야외 예배에 갔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야외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다 여기고 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16절, 14절이에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자, 이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 두아디라에서 오는 자주색 옷감 장사,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곳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마음을 다 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여러분, 복음성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읽으세요. 자, 두아디라. 이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왜? 이게 상업도시니까. 루디아는 아마도 그곳에서 유대교와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는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는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찬전에 준비하시는 하나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다 택하신 이유가 결국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고넬료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네. 고넬료는 남자,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럽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그것도 장사하는 여자, 평범한 여자,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옷감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공장들이 많은 그런 산업의 중심지랍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이 입는 아주 값이 비싼 옷감입니다. 조개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아마도 두아디라의 염색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국제적인 여류 사업가로 취급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선교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을 남자들이 하던 이런 당시에 이 루디아는 참 우리에게 참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참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참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출세하시고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돈을 만드셔서 집을 갖게 되시면 물론 검사해야 되지만 집을 여세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이 루디아는 여러 사람 데리고, 사람이 한둘입니까? 꽤 많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데 아마 집도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 같아요. 근데 루디아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선교사를 적극 후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교회가 탄생하고 더 나아가서 유럽 선교에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집, 네,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서를 위해서 지원하는 여인,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재물로 주님과 제자를 섬겼던 그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뭐 살로메, 마리아, 그런 것 같이 아주 신실한 여인들입니다. 바울이 참 유럽 선교 초기에 이렇게 신실하면서도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 첫 번째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사업가라는 것을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이제 바울 선교팀은 유럽에서 이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튼튼한 동역자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다닐 때 수시로 선교병을 도와준다 그랬죠. 아까 10년 동안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이 여자는 통이 큰 여자예요. 역시 사업가가 달라요. 이 여류 사업가를 만나게 된 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이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허락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주 적극 개입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계획에 참여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 아주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 선교를 다니는 그 바울 선교사의 곳곳에 이처럼 이 돕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집트란 나라의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이집트란 나라의 국무총리를 시킨 게 요셉만 이뻐서 그 사람 요셉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온 세계를 기원해서 다 구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은 뭐 굳이 잘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검사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네, 재물도 갖고 권력도 갖고 우리 이름도 나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고 역사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계속되는 이제 16절에서 18절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루디아와 집에서 그 참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났는데 이 여정이 아직 이 도시에서는 알려진 쟁쟁한 그 신통력 있는 점쟁입니다. 이 여종이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내면서 여러 날을 이제 바울을 아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 나오라고 이제 명령을 함께 귀신이 쫓겨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들, 이 여종 때문에 참 엄청난 돈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여자한테 귀신이 나가니까 이거 완전히 헛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치안 질서를 혼란시킨다고 하지 모함을 해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이들에게 이제 감방에 가두고 이제 발에다 착고를 채웠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25절.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서 아주 고나게 잠을 자니까 천사가 발길로 옆구리를 차서 깨웠는데 이 바울하고 실라는 반대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스타일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왜 한밤중에 예배를 할까요? 하필 한밤중에 할까요? 혹시 매를 많이 받고 기진해갖고서는 지쳐서 졸도했다가 한밤중에 정신이 들어서 깨어났을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찾아왔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제수들이 귀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드리는 예배 찬송에 감동을 받아서인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미쳤나. 어쨌든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또다시 이적이 일어나는 게 16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책임을 지고 대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희망이 없어지면은 자포자기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은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자세와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까. 자, 이제 바울은 또 한번 전도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죽으려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저 사람 말대로 한번 예수나 믿어보자. 이때 이제 바울과 간수 사이의 유명한 대화, 여러분 잘 아신 대화가 소개되는 게 16절 31절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만약 내가 우리 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나의 가족에도 일어나고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내가 온 집안을 구원하는 역할이, 책임이, 사명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간수의 집은 감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데 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간수 한 사람을 통한 온 가족의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바울 일행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 기도라는 게 예배입니다. 네,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할 곳을 가다가 힘들는 여정도 만나고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다가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 모든 일은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원칙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대로 기도, 예배, 찬송, 찬양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던 그 놀라서 듣고 있던 그 다른 죄수들, 이 귀신에게서 자유를 찾은 그 여종,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관리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날 것을 요청하는데 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뭐 함부로 대합니다. 뭐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체벌을 가하거나 투옥시키는 일은 절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진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이제 공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앞으로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민권을 미리 주신 것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여행할 적에 선교를 할 적에 이런 위험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로마 제국을 이제 계속 여행하면서 그 로마 시민권의 그 놀라운 위력을 절감했을 거예요. 또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망가질 그 세상의 나라. 그 시민권도 이렇게 위력을 가졌는데 천국의 시민권은 과연 그 위력이 과연 어떨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도 못해서 무너진 나라,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사람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군 천사가 지켜줍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모두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사실을 자주 망각하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천국 시민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고 그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민권이 언제 좋은지 아십니까? 미국 들어올 때. 딴 길로 들어와요. 얼마나 간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요. 천국 문에서요. 비자 보자 그래요. 근데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은 없지만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저는 이 생각만 할 때 가슴이 막 떨려요, 그냥.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의 헌신이, 네,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루디아, 또 감옥의 간수, 모든 선교사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머무르게 하는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 생기면 집을 오픈하세요. 나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 이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용할 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재능, 뭐 다 내 것 같죠. 나에게 속한 것 같지만은 사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기신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나에게 허락되는 것들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같이 일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오늘. 자, 16장 40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이미 루디아 집에서는 빌립보 가정교회가 이루어져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작은 가정교회들의 모임인 것을 배웠죠. 이 초기 기독교는 어디 가나 이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네, 각 사람별로 받는 거긴 하지만은 구원을 그 받게 되는 것은 가정,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 가족, 교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막막했어요. 이걸 어떻게 유럽 전도를 시작했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 집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를 따라 다음 선교지를 향하는데 여기 누가는 그대로 빌립보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어가 위라는 1인칭 복수로 시작했다가 이제 본문이 끝나는 40절에 위가 아니고 그들 3인칭으로 바뀝니다. 참 재밌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참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물질이나 이 영적으로나 말씀이나 거듭난 사람들이 참 많이 배출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바울처럼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똑같은 소망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의 기쁨이요, 저희들의 사랑입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이랬는데 I have a dream. 네, 우리 저도 저희 부부도 세상교회 목사로서 We have a dream. 여러분이 금년에는 예수를 퍼스널리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주 안에서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나누고 선교사들도 도와주고 목사도 도와주고 여러분 참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가 부부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우리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 우리의 드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려는 그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저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그들이 바로 너희야 너희가 받을 면류관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